반갑습니다. 저 지금은 동국대학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그 목사님께서 오늘 와서 강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새해에 이런 일도 생기는구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서구 차관님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만은 2012년도에는 그때만 해도 저한테 교회에서 와서 북한 인권이나 탈북자나 뭐 이런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때 막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간 때여가지고 그 요청하는 강연을 다 소화를 하기가 힘들 정도로 한 6개월, 7개월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확 없어지더니 이제는 교회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는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7년 전 이상해진 것보다 교회가 이상해진 게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딱두 군데밖에 가서 안 했어요. 근데 올해 해가 바뀌자마자 목사님께서 와서 강연을 해달라 그러시는데,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1월, 2월만 되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 게참 이런 점에서도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처 새해 인사 못 드린 분한테는 설날까지 한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인사를 드릴 수 있고, 우리 사회가 이때는 조금 더 훈훈해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우리가 까치까치 설날도 있고 우리 설날도 있고, 그래서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새해를 맞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기쁜 새해를 맞으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한 해를 지내지 하는 어두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1월 1일 새해가 밝자마자 대한민국은 김정은이 그냥 안방으로 확 들어오더라고요. 안방만이 아니라 역사에 가도 그렇고, 터미널에 가도 그렇고, 상가에 가도 그렇고, 그냥 거의 하루 종일 김정은 얼굴을 본것 같아요. 내용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신년사를 했는데 내용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래도 우리 사랑침례교회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꼼꼼히 김정은 신년사를 읽어보셔서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생각나는 게 있다고 하시는데, 생각나는 게 있으면 걱정이 좀 많으셨지요. 그런데 제가 그날 아주 유심히 언론을 좀 봤어요. 대부분의 언론이 시작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신년사를 했다. 근데 과거하게 매우 달라졌다. 응접 소파에 앉아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는 별로 안 나오고요. 그 어디서 어떤 형태로 했는가. 겉모습을 주로 보여주고, 그리고 내용을 하더라도 판문점 선언은 곧 불가침 선언이었다.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지난해 아마 남북 정상들의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 못했어요. 못했지만 못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이걸로 대체된 거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언론 보도를 많이 하는 걸 봤고요. 뭐그 다음 날 바로 정당에서는 뭐 분석 세미나도 하고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며칠 전에 하셨죠. 내용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도 사실은 굉장히 형식이 파격적이었어요. 그 이전의 대통령들의 신년사하고는 다르게 우리는 이런 형식을 잘 안 했고 앉는 형식도 우리는 조금 이렇게 열을 지어서 앉고 조금 딱딱한데 여기는 이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하고 책상도 없이 그냥 의자에 앉게 이렇게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했지만 이 신년사가 끝나고 나서 언론과 인터넷에 검색어 1위는 뭐였는지 아세요? 네, 어느 여성 기자가 싸가지 없이 질문을 했다. 예의 없이 질문을 했다. 근데 기자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질문을 언제 했느냐, 앞순서였느냐, 뒷순서였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런 컨텍스트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그냥 이 여성 그 기자분을 그 많이 힐난하는, 물론 이제 좋게 평가해주는 댓글들도 있었지만 이런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 같은,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은 그보다 더 빨리 열릴 것 같은, 그래서 어쩌면 아주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분들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그리고 이것이 두 개 다 이루어지고 나면 뭔가 대한민국의 서광이 비칠 것 같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뭐 꼭 이런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통일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 누가 없을까요? 그죠? 정말 이들이 말하는 대로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 70년 이상을 통일과 평화, 평화통일 이런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분단 74년,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끝난 지도 66년. 그래서 이번에도 남북 정상이 악수하는 장면을 보기만 해도 정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장면을 또 사진을 찍고 텔레비전 장면을 사진을 찍고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는 정말 뜨거운 열정과 가슴과 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면 통일 지금쯤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그리고 통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오늘은 우리 다 같이 그냥 우리 마음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솔직하게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주민이 막 저 빨간 꽃을 들고 한반도 길을 들고 막 정말 발짝발짝 뛰면서 우리 대통령을 환영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죠. 근데 정말 우리 대통령을 보고 환영을 했으면, 우리 대한민국 태극기를 들고 환영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남북정상회담이 같이 북한의 백두산을 올라가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런데 남북정상회담하고 나서 대한민국에 달라진 것은 백두칭송위원회가 들어서고, 그리고 냉면집이, 다른 음식점들은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냉면집은 이 한겨울에도 잘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두 단어를 앞에 탁 놓으면 그 누구도 전쟁 편에 서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하는 표현대로 전쟁 so stupid, 평화 so great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요, 일으키는 놈도 나쁘지만 지는 놈은 더 나쁜 놈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전쟁에 지고 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은 정말 처참하게 됩니다. 전쟁 일으키는 놈 나쁘지만 지는 놈은 더 나쁘기 때문에 우리는 네,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겨야 합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지만 일어난다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양보할 수 없는 건 전쟁에선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냥 달래면 되잖아. 잘 사는 형님이 조금 주면 되잖아.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함께 어떻게 주느냐, 무엇을 주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 1년 동안 저는 가장 큰 변화는 김정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2017년, 아니 2018년 이맘때만 해도 김정은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였나요? 자기 고모부를 그냥 죽인 것도 아니에요. 뭘로 죽였어요? 고사포로 죽였습니다. 저는요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고사포라는 게 잘 개념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그 고사포로 사람을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죽이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게 고모부가 아니어도, 그죠? 그 다음에 당신의 자기의 형을 어떻게 죽였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김정은은 굉장히 스마트한 지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1월 1일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고 많이 달라졌어. 응접실에서, 벽난로 옆에서.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이틀 후에 이 지금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썼는지? 이게 올 1월 4일에 있었던 평양의, 여러분 평양은요 광장 도시입니다. 우리 광화문 광장 넓은 것 같지만 뭐 동상 들어서고 공원 들어서고 사실 사람 몇 명 못 들어가죠. 엄청난 규모로 김정은의 신년사를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하는 군중 다짐대회를 저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우표들, 옆에 있는 우표들은 작년 거예요. 올해 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신년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대규모 군중 집회를 하고, 그러고 나면 그 다짐을 1년 내내 하는 우표를 발행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대동단결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자, 타도하자, 이런 우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가?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보도 잘 안 하죠. 잘 모르셨죠? 1월 4일 날 저런 평양에서의 대규모 한 30만 명? 35만 명이 모여서 저런 새빨간 대회를 한 거를 여러분 모르셨죠? 잘. 우리는 우리 대통령이 신년사를 해도 겉모양만 보고요. 김정은이 신년사를 해도 겉모양만 봅니다. 근데 한 대목만 한번 볼게요. 김정은이 이번에 한 발표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공화국에 대한, 그 북한은 자기 나라를 말할 때 공화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안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없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약간 좀 이렇게 널려놨지만 뭐처럼 느껴지세요? 협박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자기 생일날 생일잔치도 안 하고 아직 그 북한 전 주민들한테 생일 보따리를 풀었다는 기사는 제가 못 봤어요. 북한은요 명절보다 더 큰 명절이 뭐죠? 네, 누구 생일 제일 커요? 네. 이 생일이 명절보다 훨씬 크고요. 북한 달력의 명절이 빨간 글씨로는 되어 있지만 다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생일에는 반드시 쉬고요. 산타 할아버지 같은 선물을 하여튼 계급별로, 북한은 계급 사회죠. 계급별로 나누어 줬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선물 안 주려고 중국 간 것 같아요.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그 답은 나중에 뒷부분에 아마 나올 겁니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참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실은 올해 우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위기의 한 해를 지내야 할 겁니다. 1월 9일 날, 며칠 안 됐어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실토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와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가 다르다. 지금까지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서 그냥 쟤네하고 협상하려니까 그냥 단어, 용어를 그렇게 해준 거야. 이렇게 하더니 올해 들어서서 다르다는 걸 인정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주어 담기에 바빴지만 주어 담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말을 바꿨을까요? 이제쯤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우리 국민은 별로 쇼킹해하지 않을 거라는 계산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국회에서도 이거를 물고 계속 문제 삼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한반도 비핵화는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군 철수하고 같은 말입니다. 손바닥에 손등과 손바닥 같은 얘기입니다. 자, 북한의 비핵화하고 관련해서요, 정부 입장은 계속 바뀌어 왔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도 개구리를 냄비에 넣어놓고 불을 서서히 땡기는 것하고 똑같이 우리는 아무런 인식을 못하고 말이 어떻게 바뀌어 오는가도 캐치하지 못하고 왔어요. 자, 북한한테 핵은 뭘까요? 북한은요, 정말 북한이 죽어야 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왜요? 북한 핵은요, 김일성 교시거든요. 김일성 교시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최고법은 헌법이지요. 헌법 위에 때법이 있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최고법은 헌법입니다. 북한은요, 헌법이 대외비였어요. 불과 15년 전까지 북한에게 있어서 헌법은 대외비였어요. 헌법은 필요 없는 법이었어요, 북한한테는. 그럼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인간은 출생신고를 하면 모체로부터 분리돼서 인간이 응애하고 나오면 생물학적 존재이기는 하지만 법적인 존재는 못됩니다. 법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출생신고를 해야 해요. 한 나라의 출생신고는 UN의 헌법을 갖다 내고 헌법에 그 나라의 정체성이 다 들어있거든요. 출생신고할 때 이름 들어가죠. 부모 들어가죠. 주소 들어가죠. 네, 북한에도 똑같이 헌법에 국호가 들어가 있고 북한이 처음에 헌법 만들어서 두 번 고칠 때까지 북한의 수도는 어디였는지 아세요? 북한의 수도는 어디였는지 아세요? 북한이 두 번 헌법을 고칠 때까지 북한의 수도는 서울이었습니다. 세 번째 가서야 평양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데 너무 많아요. 북한이 세 번째 북한의 수도를 평양으로 고친 다음에야 북한의 방송이 서울말에서 평양말로 바뀐 것 아세요? 목걸이 송연해지시죠? 그래서 북한의 헌법은 장식적 헌법이라고 합니다. 누가 왔을 때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서 꺼내서? 장롱에서 꺼내서. 장롱에서 꺼내서 보여주는 장식적 헌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다가 자기네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는 헌법 전문이라는 게 있어요. 네, 헌법 전문. 우리는 비교적 짧은 헌법 전문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은 무려 3페이지 가까이 돼요. 2페이지 조금 넘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김일성 교시로 시작했고요. 김정은이, 김정일이 들어와서 죽은 다음에는 김정일이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저만 얘기하면 좀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북한 헌법은 전문이라고 안 하고 서문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김일정일 동지께서는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핵보유국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김일성은 유교가 끝나자마자 영변에 가구공장이라고 하는 작은 간판을 내걸고 그때부터 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북한은 우리보다 헌법을 더 자주 바꿨습니다. 근데 헌법 바꿨다는 걸 국민한테 알리지도 않았죠. 심지어는 인민대회도 안 거치고 막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는 전 세계에 공표를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핵 보유국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헌법 서문이 전부 김일성 교시입니다. 그런데 김일성 교시가 다 담길 수가 없죠. 김일성이 몇 년을 했어요, 수령을. 다 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헌법 위에 김일성 교시가 더 최고 위에 있다는 것을 헌법에 써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라고 이미 6차 핵실험 끝나고 나서 개헌을 저 부분 때문에 한 겁니다. 북한은 지금 핵시설이 영변에만 있는 것 같으세요? 풍계리가 어딘지 모르지만 풍계리에만 있는 것 같으세요? 한번 보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전국 방방 곳곳에 여기저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안팎으로 옛날부터 핵 보유국임을 얘기해 왔지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 핵을 해결하지 않고는 평화를 도저히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왜 그런가? 평화는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쟁은 일으키는 놈도 나쁘지만 지는 놈은 더 나쁘다고 그랬어요. 평화는 억제가 확실하게 될 때 평화가 가능합니다. 억제가 확실하게 될 때 상대방이 못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한 핵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요, 미국이나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핵은 여러분 걱정 별로 안 하셔도 돼요. 관리를 잘 하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면서 행동을 하거든요. 북한은 이게 남조선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미국용이다라고 합니다. 미국한테 핵을 쏠 수 있을까요? 못 쏩니다. 거기 도달할지 안 할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뭐 갑론을박이 있는데 아마 곧 도달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곧 도달할 거예요. 도달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핵 못 쏩니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쏠 수 있겠지? 북한 기술이 미국 기술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는 온 천하가 다 압니다. 자, 북한 핵은 만들기도 힘들고 돈이 엄청나게 들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도 돈이 무지하게 들어갑니다. 북한 주민이 300만 명 왜 굶어 죽었습니까? 이 북한 핵을 개발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답이 나오시죠? 그 밖에도 더 많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씩 생각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신년사를 하면서, 저는 대통령의 신년사를 들으면서 가장 가슴이 쿵 했던 것은 되돌릴 수 없는 평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권이 20년 잡겠다 그러더니 이제 50년 잡겠다고, 그죠? 작년에 50년 잡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20년 잡고 50년을 잡을 자신이 있는 사람이 왜 올해 유독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할까요? 여러분은 걱정 안 되세요? 저는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용어 사용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CVID였어요. 그죠? 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해체, 분해. 여기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이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세요. 저는 더 끔찍한 게요.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혈맹인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가 믿을 때가 미국 외에 또 어디가 있을까 싶은 나라의 대통령이 왜 용어를 저렇게 바꾸었을까? 라고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 보관이 있겠지. 응? 뭐 이런 뭔가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올 10월에 트럼프가 용어를 바꾼 건 6월입니다. 6월이에요. 6월 12일이에요. 지방선거 하루 전이었죠. 그거 있고 나서 10월 달에 평양에서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너무 겁쟁이일까요? 가슴이 또 철렁했습니다. 비핵화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요, 북한이 신고를 해야 돼요. 미국이 지금 북한한테 계속 지난해에 북미 2차 회담을 뭐 많은 사람들은 아, 그 뭐 미국의 선거도 있고 그래서 못했어라고 하지만 미국은 신고 리스트, 너네 핵 리스트 내놔. 그 얘기를 계속 한 거고요. 북한에서는 야, 빨리 이행해. 너 약속한 거 이행해. 라고 하면서 안 됐다고들 하는데 지금 신고도 물 건너 가는 것 같아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거는 알려진 거고요.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모든 시설이 지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북한은 아시다시피 예, 전부 두더지처럼 땅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위장되어 있고요.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동결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신고 없이 동결 상태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얼음 하면 가다가 착 쓰는 어린아이들 놀이 아시죠? 그 동결이 그겁니다. 지금도 북한은 계속 핵 돌리고 있어요.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신고 리스트 없이 동결. 이걸로 아마 넘어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북한이 사실은 예전에도 비핵화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세 번째 빨간 글씨 뭡니까? 핵시설 신고 리스트를 받고 그 다음에 동결을 하고 나면 전문가들이, 국제 전문 이 원자력 핵 전문가들이 IAEA를 포함해서 사찰팀을 만들어서 사찰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죽었다 깨도 사찰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북한이 북한이 사찰을 받게 되는 순간 북한은 김정은을 국제재판소에 세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조금 이따 우리 보겠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여러분들 아 우리가 뭐 얘라고 한다고 쟤네가 움직이겠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난 우리 언론이 왜 이런 거 크게 보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탈북자들이 열심히 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북해 오신 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노력한 결과 정치범 수용소 한계가 없어졌습니다. 하면 됩니다. 바위를 뚫는 거는 망치가 아니라 톱이 아니라 뭐가 뚫어요? 네, 물 한 방울이 뚫습니다. 물 한 방울이 뚫어요. 물론 북한이 한계를 없애면서 기존 나 지금 현재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의 면적을 넓혔어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줄였다는 사실은 여러분들 뭔가 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사찰을 하게 되면 북한의 인권 실태가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더구나 핵시설 어디에 있습니까? 평양 시내에 있습니까? 개성 시내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다 여러분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는 그 좋은 산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를 하면서 여러분들 다 꼼꼼히 보셨겠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겠다. 시험도 안 하겠다. 사용도 안 하겠다. 전파하지도 않겠다. 슬쩍 고백을 했어요. 어디다 전파해 왔어요? 아니라고 시치미를 뗐었죠? 전파 받은 나라도 아니라 그랬고 전파한 나라도 시침이 툭 됐었어요. 그런데 전파하지도 않겠다. 그래놓고 뒤에 그렇지만 아까 여러분들 같이 읽으셨던 그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신고 안 하고 동결할게 이 말이에요. 제가 가끔 강연을 다니면서 질문을 받으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한텐 미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예요. 혈맹이잖아요. 혈맹입니다. 너무 고마운 나라입니다. 6.25 때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조그마한 세상에 가장 가난한 이 나라에 와서 젊은이들이 수없이 피를 흘렸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옥수수빵과 딱딱하게 굳은 분유를 먹으면서 저 초등학교 때 도시락 못 싸들고 다녔습니다. 90%의 학생들이 그래도 저만 이렇게 조그맣지 제 친구들 다 큽니다. 예, 미국이 보내준 분유가루와 옥수수빵을 먹으면서 컸습니다. 구호물자 불과 몇, 한 20년 전까지도 구호물자가 서울 시내에 돌아다녔습니다. 그죠? 정말 고마운 나라예요. 그러나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에서는 최소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토대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요.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안팎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미중 관계, 미러 관계, 그죠?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그렇게 뭐 생각하는 것처럼 편치 않습니다. 의회, 가시밭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경제, 올해 세계 경제가 전부 안 좋으리라고 다 연초에 언론 보도 보셨죠? 예산 절벽으로 지금 미국 국민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다음에 재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동의하시면서도 또 재선 이후에는 달라지겠지라고 얘기합니다. 닉슨 대통령은 재선 이후에 베트남을 떠났습니다. 첫 임기 때 떠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양키고 호음 소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방위비 분담금 1,000억을 미국에 안 주겠다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1,000억 여러분이나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지요. 그러나 올해 예산 규모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무슨 돈이 얼마가 들어가나 보십시오. 우리 국방을, 우리 방위를, 우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에 많은 시설들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겠다고 온 나라에 1, 2천억이 그렇게 대단한 액수입니까? 그런가요? 저는 질문을 받을 때 또 하시는 말씀들이 주한미군 철수 안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철수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어떤 사람들이 주둔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전투병력 거의 없습니다. 지휘부가 있습니다. 공군 위주로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평택기지 그 비싼 거 만들어줬잖아. 평택기지요? 미국은요,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기지도 두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퀴노가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겠다고 한 얘기, 날짜보다 훨씬 빨리 나와버렸습니다. 전 세계에 미군이 나가 있지만 주둔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주둔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국익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권국가와 주권국가가 같이 약속을 한 것을 지켜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언행을 해야 이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올해 대북제재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은 열어줄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요, 제 생각에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런 것만이 아니라 백두산 관광도 아마 올해 안에 어떻게 해서든 해보려고 할 겁니다. 저는 며칠 전에 문자를 받았습니다. 백두산 관광 신청하라고. 받으신 분 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안 받으셨어요? 백두산 관광 신청하라고. 강경화 장관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말을 이제 바꿨죠. 현금이 들어가는 건 대북 제재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돈 안 주고 현물 주려고 그래. ILO 규약 위반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독일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노동을 했습니다. 제가 동국대학교 교수입니다. 월급 누가 받습니까? 제 통장으로 제가 받지요.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월급 줍니까? 너무 잘하시죠? ILO 위반입니다. 노동 근로를 한 사람한테 돈을 줘야죠.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는 초코파이 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를 북한에서 그 노동자들한테 주는지는 우리는 가늠할 뿐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얘기하는 것을 전할 뿐입니다. 얼마를 주는지 알 수 없어요. 현물 지급도 대북 제재 사실은 위반입니다. 그리고 올해 안은 아닐지라도 아마도 새로운 경제 특구를 신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 준비는 오랫동안 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경제는 어떨까요? 세계 경제가 다 나빠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삽니다. 다른 나라 경제가 나쁘면 지출을 줄이겠지요. 우리는 더 힘들어져요. 순환적으로 보나 구조적으로 보나 대한민국 경제는 올해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패닉 상태에 빠질 겁니다. 펀더멘탈도 굉장히 무너져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말씀을 들으면 지금은 IMF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하고 일본 방사능보다 경제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하게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안보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를 더 옥죄리라. 상상하실 수 있으시죠? 안보 리스크가 경제 리스크를 확대 재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아마 그렇게 멀지 않아서 김정은 답방을 하게 될 겁니다. 김정은이 답방하는 거, 아이고 전쟁 때도 장수가 회담하고 그러는데 좀 오면 어때? 평화가 당겨지지. 김정은이 한국을 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퀴즈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기 전에 김정은 답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면 할수록 김정은 답방이 그냥 옆집 사람이 놀러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 동생이 형네 집으로 놀러오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를 찾게 되실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대통령들이 남북 정상회담만 하고 나면 지지율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낮죠. 이것을 위해서라도 남북 정상회담은 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가장 취약한 그 단어만 나오면 그냥 무장해제가 되어버리는 것이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왜? 피는 물보다 진하거든요. 피는 물보다 진한 우리 한민족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단어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무장해제가 됩니다. 논리적 사고, 이성적 사고 그냥 가버립니다. 감성적인 접근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런 감성적 접근은 또 다른 면에서는 아무 근거도 없이 아유 북한 곧 망할 거야. 낙관론은 금물입니다. 낙관론은 금물이에요. 자, 예, 우리 민족끼리에서 내놓은 겁니다. 맨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분위기에 우리가 지금 적극 조성이 되고 있나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 가능할까? 독일 통일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쪽 났던 독일이 저렇게 하나가 됐죠. 독일 통일을 말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독일은 아버지 부시가 만들어줬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요, 아, 미국이 그래도 우리를 도와줄 거야. 아,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다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과나무 밑에 누워서 사과가 내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것과 같다. 사과가 내 입 안으로 떨어지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사과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빨 다 나갑니다. 입술 다 터집니다. 저는요, 1988년에 독일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저 둘째 아이를 독일에서 낳았습니다. 그때 본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이제 저 한국 들어갑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빼놓지 않고 질문을 했어요. 대한민국 국민 다 애국자잖아요. 그러니까 아, 독일은 언제쯤 통일이 될까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분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이구동성으로 독일은 통일 못합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통일 빨리 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 유럽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교수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우리는 독일은 동족 상잔의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독일이 통일했다고 생각하시지요? 우리는요, 적어도 태평양 전쟁의 패전국 아닙니다. 그죠? 전쟁을 일으킨 나라 아니에요. 독일은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일으킨 전범 국가입니다. 그 주변을 싸고 있는 나라들은 다 강대국이에요. 독일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은 별로 강대국은 아니지만 소련 위성국들이고 소련군이 다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 어느 나라도 독일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죠? 독일이 통일하면 쟤는 분명히 3차 대전 일으킬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부시가 도와줘서 통일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시 대통령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부시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전 이 사진 제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부시 대통령이 그냥 무슨 일을 했는지도 잘 모르고 저기 엎드려 있는 개만 관심이 많더라고요. 독일 국민들 부시 대통령한테 감사합니다. 그래서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가면은 이렇게 성조기 놓고 기념사진 찍는 사람들 많아요. 왜? 부시 대통령이 이게 2 플러스 4입니다. 2 플러스 4 동독 서독 하고 그 다음에 4개 국가 다 국기 보면 아시죠? 다 반대했어요. 프랑스 국경을 맞대놓고 사이좋은 나라는 미국하고 캐나다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정도 빼면 잘 없을 거예요. 그죠? 부시 대통령이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 구소련 설득해 준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부시 대통령이 설득을 하는 데에는 누구의 노력이 있었다? 누구의 노력이 있었다? 네, 서독. 서독에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내가 보증한다. 내가 보증한다. 그리고 독일이 통일이 되면 동구는 무너진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 인권이 보장되고 세계 평화가 보장이 된다 라는 논리로 부시 대통령이 정말 전화기를 붙들고 때로는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셔틀 외교를 하면서 반대하는 네 개 나라를 설득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저는 부시 대통령이 노력해 준 것은 맞지만 독일 통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동독을 탈출했던 사람들의 덕분이고 두 번째는 서독의 교회 덕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독일 통일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라이프치히라고요. 동독에서는 그냥 자그마한 공업도시입니다. 거기에 성 니클라스 교회. 얘네는 개신교도 이렇게 교회 이름을 성인들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합니다. 이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가 라이프치히 오늘 저녁에 가셔서 하실 건 맞네요. 오늘 저녁에 가셔서 저기 핸드폰으로 라이프치히 해보세요. 인구가 몇만이나 되나?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동독의 그 작은 도시에 있는 크지 않은 작은 요 도시 요 많이 낡았죠? 여기에서 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날. 그리고 동독이 창건된 지 40주년이 되는 1989년 10월 7일에는 이 앞에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기도운동 7년 만에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목사님이 인도하신 거 아닙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성직자들이 다 쉬는 날이에요. 그죠? 일요일 날 이렇게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월요일 날 쉬는 날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이 교회에 앞에 20명이 모여서 통일을 기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1982년 9월 4일입니다. 그것이 월요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는 시위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동독이 무너졌습니다. 한번 보세요. 89년 9월 25일 동독이 무너지기 한 2, 3주 전이죠. 그죠? 한 3주 전에는 동독 전체로 퍼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도시가 어디 있는지, 포츠담은 우리 포츠담 선언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보신 도시죠. 동독 전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은 기도하면서 시위를 하는데 그 시위는 철저하게 평화적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한 건 뭐냐? 민주국가를 해달라. 그 다음에 슈타지를, 비밀경찰이죠. 동독의 그 유명한 슈타지를 없애달라. 그 다음에 여행의 자유를 달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평화적인 시위를 했습니다. 자, 그때 그 교회 앞에 조그만데 거기에 넘쳐나도록, 진짜 잘 안 보이실 텐데 넘쳐나도록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얘기한 게 뭐냐 하면, Wir sind das Volk. 우리가 국민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여러분들, 시위 때 저쪽 편 시위자들이 촛불 들고 하는 얘기 뭐죠? 사람이 먼저입니다. 국민주권 국가.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거 들어하면 국민주권 이거예요. 네. 사실은요, 촛불은 제가 원조예요. 제가 단식하면서 한번 오늘 저녁에 가서 또 찾아보세요. 찾아볼 거 너무 많다, 그죠? 제가 그냥 주저앉았거든요. 준 게 하나도 없이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우리 당 식구들이 가서 남대문 가서 제일 싼 텐트 사오고 뭐 이러면서 불도 없잖아요. 불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스마트폰에 이렇게 라이트도 나오지만 그때는 그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촛불을 켜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고 이러시는 분들이 초를 많이 사다 줘서 초를 사다 주면 그 앞에 쭉 붙여놓고 있었고, 그 시위할 때 낮에 시위를 하니까 종이로 촛불을 그려서, 한번 제가 거짓말 하나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박선영 단식하면 이미지를 누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종이 촛불을 들었었어요. 낮에는 촛불 켜봐야, 그러니까 밤에는 천막 앞에 촛불을. 근데 제가 저한테 저작권 있음을 얘기할까요? Wir sind das Volk. 우리가 국민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누구예요, 이 여성이? 동독 출신입니다. 동독 출신인데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아시죠? 근데 그 목사님은 분단이 되면서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갔어요. 왜요? 빨갱이어서요? 저기 가서 사역해야 된다. 저기 가서 사역해야 된다. 그래서 89년 10월 3일, 우리는 무슨 날이에요? 독일이 통일이 됐어요. 이 조그마한 오른쪽 위에 있는 그 조그마한 사진이 20만 명 모였던 라이프치히를 재현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 25주년 때 재현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 독일 국기에 Wir sind ein Volk, 나 한 사람, 내가 국민입니다 라는 거를 넣어놓고 있죠. 이게 브란덴부르크의 비스마르크 시대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 독일 통일에는 서독의 교회가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동독 사람들이 탈출을 하는데도 교회가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탈출을 해서 오면 그 사람들 누가 도와줬어요? 누가 먹고 살게 해줬어요? 서독의 교회가 책임지고 먹고 살게 해줬고요. 그 사람들이 동독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나오면서 죽은 사람들 사진 찍어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언론에 알렸던 것도 독일 교회, 서독 교회가 했던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독일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위스와 독일은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나라입니다. 분단이 되고 나서 당연히 종교 탄압했지요. 공산국가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지 않아요? 탄압했어요. 통일이 될 때 그래도 전체 기독교인이 몇 퍼센트라고요? 30%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앞에서요. 우리나라만 딱 따로따로 하지 사실은 안에 선진국들은 다 크리스천 하면 개신교 천주교 다 합쳐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구소련이 무너진 거는 왜 무너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아이 좀 그건 아니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구소련은, 러시아는 지금도 러시아 정교회를 믿지요. 여러분 모스크바 가보셨나요? 혹시 가시면 가이드가 뭐라고 그 성당에 데려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볼셰비키 혁명이 탁 나고 나서 교회를 없애야 되는데 이 러시아 어머니들이 굉장히 대단하시죠. 그 끈기와 은근과 헌신과 이런 건 대단하세요. 교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정교회 교회에 어떻게 했어요? 여름에는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성당 안에 물을 잔뜩 넣어서 수영장을 만들어서 와서 수영하라. 교회는 이제 없어졌고 수영장이 있다. 그런데 그 어머니들이 거기는 아침에 열심히 미사를 많이들 본다고 하더라고요. 새벽에는 이제 춥고 이러니까 나오기도 힘들겠죠. 깜깜하고. 그 어머니들이 성당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당 밖에 벽에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구소련이 무너질 때까지 정교회를 못 없앴어요. 봄이면 그 성당 안에 배추 꺼내느냐고 여념이 없었어요. 왜요? 인민들이요. 여러분 성당에 배추 심어서 겨울에 얼마나 동토해요. 거기에 배추를 심어서 하나님이 밥 먹어주냐? 예수가 너희 밥 먹여주냐? 우리 공산당에 밥 먹여주고. 그래서 그 부족한 상치, 우리 배추라고 보통 하죠. 상치를 심어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배급해주니까 받죠. 응? 배급해주니까 받죠. 그러나 배추밭, 상치밭이 된 그곳에 겨울에도 이 성당 그 벽에 머리를 대고 기도하는 러시아의 어머니들 때문에 구소련이 무너질 때까지도 성당을 문을 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과연 그 나라에 그 땅에 살았더라면 슈타지의 그 눈총을 피해가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마를 대고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었을까? 저 자신 없습니다. 그냥 혼자 이불 속에서 기도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할 거예요. 동독이 무너질 때까지도 기독교인이 30%가 넘었습니다. 서독교회가 어떻게 동독교회를 지원했느냐. 독일은 정부가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 교회를 통해서 줬습니다. 교회가 57년부터 90년까지 동독교회하고 그 부속시설에다가 준 돈이 얼마라고요? 별로 안 좋네, 그죠? 우리가 북한 준 거 비하면, 그죠? 부속시설은 주로 유치원, 요양원, 병원, 그다음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속시설에는 물품을 지원했어요. 먹을 것, 그다음에 개보수를 위한 시멘트, 철골 이런 것들. 그리고 동독의 목사님들의 급여는 서독에서 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칙은 뭐였냐 하면 반드시 수혜자한테 준다. 우리 목사님들이 북한에 돈 많이 갖다 주셨어요. 그죠? 여기 지날 때 가방에 뭐 이 물품 가져가는 거 안 좋아하고 뭘 좋아할 때요, 쟤네들이? 달러 그냥. 그 외환관리법 아닌가요? 달러. 그것도 조금 가져가면 면박받는다면서요? 이걸 가져왔냐고. 반드시 수혜자한테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쓰이는가를 봤다는 거죠. 그리고 철저하게 반대급부를 요구했어요. 물론 서독교회가 동독을 지원할 때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서독정부가 서독교회에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지 않은 거죠. 직접 주지 않았어요. 서독교회가 이렇게 동독교회를 지원하면서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김정은을 태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북한에는요, 태양이 세 개나 떠 있어요. 그냥 너, 태양이 세 개나 떠 있는데 우리가 또 태양 또 쫓잖아요. 그죠? 햇볕 정책 또 하니까 다 죽었죠. 지금 제가 농담하는 것 같지만,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동독교회를 지원한 것이 결국은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을 키워낼 수 있었고 그 체제 저항 세력들은 아까 보셨잖아요. 라이프치히가 서독에 있다고요?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그리고 탈출을 하기 시작을 헝가리에는 탈출한 동독인들을 수용하는 난민수용소 있었던 거 아시죠? 그 누가 지어줬어요? 서독에서 지어줬어요. 서독에서.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중국 동북삼성에 탈북자 수용소를 좀 짓고 싶었어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없죠. 러시아라도. 정부가 움직였으면 가능했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중국이 지금처럼 G2 뭐 이러면서 으스대지는 않던 시절이니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독에 수십만 명의 탈출해온 사람들이 그들이 겪었던 일들을 전 세계에 알렸고 지금도 베를린 장벽에는 동독 갤러리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지금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북한에도 교회가 있을까?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한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다.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탈북자들을 이래저래 많이 만나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같이 제 노래는 못하는데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하는 찬송가 있죠. 그 막 울길래 제가 이제 이렇게 쓰다듬어주면서 했더니 울다 말고 이 여성이 이렇게 눈을 뜨면서 그 노래가 뭐예요? 우리 할머니 노래예요. 가사는 틀리대요. 찬송가인데요. 아, 우리 할머니 노래예요. 그런데 제가 부른 캄캄한 밤에 몇 절이에요? 할머니가 1, 2절을 하면 걸린대요. 근데 이제 단속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단속하는 사람들이 가사를 보고 사람을 잡기 때문에 가사는 틀리대요. 그 곡조는 저보고 울다 말고 울다 말고 제 손을 잡고 울다 말고 번쩍 눈을 뜨더니 그 노래 다시 해보래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하면서 했더니 저희 외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 노래거든요. 그 가사가 아니래요. 자기가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향 어쩌고 해요. 그래서 이거 찬송가다. 자기 할머니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노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모습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봉수교회 예배 모습은 보여드릴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만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 교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밤이면 가장 빛나는 교회들에서 북한의 인권을 얘기하지 않고 북한의 종교의 자유를 주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북한은 종교 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17년째입니다. 북한의 헌법에요. 종교의 자유란 말은 안 써도 신앙의 자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래요? 68조예요. 국민은 요거 7차 개헌 때 들어온 조항이에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우리 봉수교회 지어주는 거 받으면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면 종교활동 할 수 있을까? 아까 그거 몇 조였어요? 지금 제가 뭐 몇 조 써놨어요? 신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사람이 먼저예요. 종교는 아편이에요.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3조에 딱 해놓고 이제 야 이게 교회를 좀 지어야 미국 사람들도 와서 돈을 내고 한국에 사람들도 오고 목사님들이 돈 싸우고 그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북한 헌법도요 우리하고 똑같이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민이라고 안 쓰고 공민이라고 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죄를 지은 사람은 공민이 아니에요. 국공포로 공민 아니에요. 공화국의 적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으로는 남녀평등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이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북한인권보고관 현재 킨타나입니다. 이 양반이 이틀 전에 한 얘기가 있어요. 한국에 와서 북한은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감옥이다. 정치범 수용소 어디 있는지 보시면 아까 핵실험하는 데하고 비슷하게 있지요? 네. 나라 전체가 거대한 감옥입니다. 지금 어디에 몇 명 있는지는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탈북자들은 과거에는 배가 고파서 대량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수는 많이 줄었지만 배가 고파서 나오는 사람보다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신의 목표, 인생을 좀 더 달리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엘리트 계급들이 나옵니다. 2010년 전후에서 지금까지 유럽에 나와 있는 북한 외교관 10명 이상이 탈북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태영호 씨 정도죠. 태영호 씨 정도예요. 그들이 왜 탈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밥 먹는 거 뭐 이렇게 넉마주의처럼 하고 저건 아주 잘 사는 사람이 저 정도의 넉마를 짊어지는 겁니다. 저 위에 저런 집에 사는 거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뭔가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 많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유엔은 북한 인권 결의를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왜 이렇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무턱대고 하는 걸까요? 철저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안 받아요. 탈북자들 증언이라고 다 그대로 안 받아요. 증거가 있고 인공위성으로 봐서 그것이 다 맞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북한 인권 결의가 14년째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름은 명시하지 않지만 고위층을 지금 겨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가 곧 올 것 같은데, 통일이 곧 될 것 같은데 무슨 북한 인권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나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손수 지어서 거기에 하고 뭐를 넣어주셨어요? 왜 우리가 동물하고 다른 거예요? 바로 그 점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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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지만 사람만은 당신이 손수 지으시고 거기에 그것도 모자라서 당신의,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겁니다. 디그너티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휴먼 디그너티라고 할 때 그 디그너티는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바로 하나님한테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부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권리는 천부적이고 생내적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거고요. 하늘로부터 받은 겁니다. 헌법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기본권 조항이 많지만 없는 조문 많아요. 그럼 없는 조문은 권리 인정 안 하는 겁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많이 침해된 권리들이 올라간 거죠. 국적에 따라서 인간의 존엄이 달라집니까? 피부색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언어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더구나 우리 민족입니다. 같은 동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탈북자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침묵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 포스터를 그리라 그랬더니 저 오른쪽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이 통일 포스터 매달 그리기, 매년 그리기 힘들다. 작년에도 그렸는데 올해도 또 그리라 그런다. 그리기 지겹다. 빨리 통일해라 그랬어요. 여기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하는 영화 보셨나요? 옛날에는요, 부부지간에 사랑한다는 말하면 그 이상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저의 부모님 세대도 사랑을 말로 하는 거는 그거는 여자 꼬시는 사람이나 하는 얘기고, 그죠? 지금은요,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도 전달이 안 되는 세대입니다. 사랑도 표현을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동독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교회 안에서 했다고 그랬습니까? 교회 바깥에 나가서 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했습니다. 목사님 인도로 했습니까? 목사님 쉬시는 월요일 날 신자들이 교회 앞에 마당에 나가서 했습니다. 유럽은 플라자 문화죠. 이제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냥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하고 행동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남이 보게 해야 합니다. 정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정의의 여신입니다. 평화는요. 평화는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되기 전에 영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어? 엉뚱한 땅 떼어주면서 이거 먹고 그냥 가만히 좀 있어. 두 번이나 가만히 있었습니까? 영국까지 먹힐 뻔했습니다. 영국까지. 비겁한 자에게는, 비겁한 민족에게는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쟁취하는 겁니다. 평화는 지켜내는 것입니다. 니콜라스 교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저한테 오늘 이 시간을 주셨는지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350일 이상이 제가 볼 때는 지뢰밭을 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독일에 작은 교회에서 시작했던 기도운동이 독일을 7년 만에 통일을 하게 만들었던 그것을 생각한다면 저는 오늘 우리의 만남이 매우 소중한 새해의 첫 만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망초라는 걸 하고 있고요. 물망초는 나를 잊지 마세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북한 주민들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김정은과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족인 2,300만 굶어 죽고 오려서 300만, 2,300만이 돼서 2,500만이, 2,300만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리고 남은 그 2,300만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니콜라이 교회가 그렇게 했듯이 남이 보게, 남이 알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도 올해는 좀 했으면 합니다. 저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